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21일 미국 여러 개 주에서 관측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0시 15분경 미 서북부 태평양 연안의 오리건주부터 시작된 개기일식은 오후 2시 48분경 동남부 대서양 연안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이르기까지 1시간 33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건 99년 만의 일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의 충돌 사고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군 당국이 구축함 등의 해상 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에서 일어난 관련 사고들을 조사할 방침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슨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맥케인함은 싱가포르 동쪽 물라카 해협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명의 수병이 실종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현재 미 해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미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피츠 제럴드호가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7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존 맥케인 함에 탑승했던 선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러시아 미군 대사관이 외교관 감축 결정에 따라 비민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9월 1일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다시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이외 지역의 미 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존에 예약된 모든 비이민 비자 면담도 취소된다고 성명은 확인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정부의 미 외교관 감축 조치에 따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자 자국 내 미국 외교관과 직원 1,200명 가운데 755명을 감축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당국의 행동에 러시아 국민이 불만을 품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 백악관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대책과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수뇌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천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테러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21일 바르셀로나 인근 교외 지역에서 22세 용의자 유네스 아부야쿱에 대한 체포작전에 나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아부야쿱은 폭발물로 보이는 벨트를 착용 중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부야쿱이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된 직후 도주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과 대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모로코 출신의 아부야쿱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지난 5일간 추적해왔습니다. 아부야쿱을 포함한 공범 12명은 지난 17일 바르셀로나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들을 향해 돌진했으며 다음 날에는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도 같은 테러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또 아부야쿱이 도주 중에 차량을 탈취하면서 운전자를 살해하는 등 그동안 모두 15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 물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방어 성격의 연례적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보다 준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것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북한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하는 도발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로 인해 한반도의 최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정경두 한국합참의장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미한 양국군의 대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UFG 연습은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한 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훈련입니다. 이번 UFG 연습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한 17,500명이 참여해 지난해 2만 5천여 명보다 7,5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과 전략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핵심 축을 관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의 한국 동시 방문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약속한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들 3인방의 한국 방문으로 북한의 도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죠. 힘을 보여가지고 상대 측이 행동을 단념하도록 미리서 단념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중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과시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미사일 분야인 만큼 미국의 미사일 능력 과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적인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들 3인방이 한국을 찾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지휘관 3인방이 참관하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상황을 실제 훈련에 상정해 여러 대응책을 적용해 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시작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요르단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기존보다 줄어든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참가 병력의 규모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이번 훈련의 초점은 지휘소 작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오판을 허용하지 않도록 계획됐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수는 올해 훈련의 초점이 북한 요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지휘 통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지난해 2만 5천 명에서 7,500명이 줄어든 17,500명이 참가합니다. 이 한국을 방문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제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와 제프 머클리, 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 그리고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문 대통령과 미 하원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와 압박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 폐기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한국의 친구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묻는 마키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빚어질 재앙적 결과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전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한 중인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2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략자산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능력 고도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미한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이텐 사령관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1일 한국의 정경도 신임 합참의장과도 만났습니다. 정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B-1B 등 미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해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합참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 확장 억제 전력의 공세적이고 적시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미북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와 함께 이번 합동훈련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떤 훈련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을지 훈련은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하는 어떤 전면전 상황을 상정을 해서요.
네.
그 연합사 지휘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지하에 한미 연합군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전쟁 연습입니다. 사실 이 연습 을지 훈련은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네.
워게임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그에 따라서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훈련은 북한 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주로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할 때면 북침 훈련이라면서 네. 도발 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과거의 도발 행위를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을지 훈련 때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비난은 굉장히 강화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발을 옮기기에는 우리 한미연합군이 지금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도발 같은 경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2015년도 재작년이죠. 휴전선에서 목함질의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심각한 어떤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 훈련이 막 끝나자마자 9월 초에 5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죠. 사실 이 훈련은 사실은 봄에 3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해서 미군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실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줘서 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을지훈련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강도가 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미북 간의 그 위기 상황까지 갔던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네. 긴장이 높은 감입니다. 북한이 도발에 네. 나선다면 어떤 유형의 도발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에 군사적 충돌, 뭐 성동격서라고 해서 동쪽에서 이제 도발할 것처럼 하면서 서쪽을 서쪽의 허점을 노리는 어떤 성동 격서 같은 그런 도발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이 훈련 도중에 지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대비 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군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다면은 아마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김정은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한미연합 훈련이 계속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위기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뭐 수십 발을 쏜다든가
네.
아니면은 장사정포를 수백 문을 쫙 연결해 놓고 동해상에다가 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위기를 조성했죠. 이거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이 훈련에 따라서 북한으로 동쪽으로 어떤 상륙할 가능성 어떤 한미연합전력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어떤 사전 차단 같은 성격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개발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이런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핵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전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뭐 그것이 어떤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급 미사일을 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현장이 포착이 된다면은 선제 공격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대화 국면으로까지 바뀔 수도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하려면은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도 필요하고 또 ICBM급 미사일보다 완성된 ICBM급 미사일 KN-08이나 KN-14 같은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또 중국도 국제사회 제재에 공동 보조를 마치고 있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또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한다면 이런 3대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북한에다가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북한이 핵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미북 간의 대화 분위기는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은 상당히 내려가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비핵화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개발해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어떤 요구사항이 경향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어떤 대화 분위기 조성은 되겠지만 그것이 협상으로 연결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와 함께 오늘 시작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지난 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도발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한 사실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를 계기로 지난 6일 한중, 북중 간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후 8일 뒤인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공조는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조치에 나서든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북핵 문제 해법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미국 CNN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글을 남기며 북한을 향한 경고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도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미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도 괌 포위사격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행정부 내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행정부 내에서 상반된 대북 발언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언론과 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7월 초 열린 두 정상 간 첫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On a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to protect our allies and our own citizens from this menace known as North Korea. 공동 성명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한반도의 평화 통일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상회담은 우려됐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두 정상 간 좋은 출발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의 최대 시험대로 여겨졌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함으로써 수면 위로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 압박의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대화 병행과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현안과 쟁점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차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당국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같은 날 휴온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니 한국에 물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를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남북대화 추진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남측의 대화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지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적어도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여주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이나 대화에 나설지 큰 틀에서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등은 좀 더 정교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이 북한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중 접경 도시의 중국 측 무역업자들은 갑작스럽게 손해를 보게 됐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호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이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은 수입 금지가 발효된 지난 15일 북중 접경 도시인 지린성 훈춘시에서 무역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북한에서 훈춘으로 들어오는 다리에 냉동게, 새우, 오징어를 가득 담은 트럭 수십 대가 늘어서 있는데 입국하지 못해 강한 햇살에 얼음이 녹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후 무역업자들이 중국 정부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현장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무역업자인 량유린 씨는 VOA에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 방법이 없다며 우리 회사는 벌써 1,000만 위안, 미화 1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리앙 씨는 자신의 회사 매출의 70%가 북한산 해산물 판매에서 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해산물 수출은 연간 3억 달러치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VOA에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중국 당국의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중국이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미흡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데 대해 중국 푸단대학교의 카이지엔 교수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지엔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는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됐으며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중재자 역할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에 중국이 너무 깊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주도하고 북한 정권의 운명을 위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하는 것과 같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순저 교수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균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과 불만, 불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순저 교수는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오랜 관계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북한을 점점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김정은 정권하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에 있는 타임스퀘어는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매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광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집중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인권 이슈가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싣고 있는 광고는 세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촛불이 켜져 있는 모습과 함께 북한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구를 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밤에 반짝이는 불빛으로 빛나는 한국과는 반대로 암흑에 빠진 북한 모습을 담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사진과 함께 북한 인권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철조망에 걸린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영상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광고의 길이는 10초로 이 광고들이 20분마다 한 번씩 교대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광고가 계속 상영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라.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이 세상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2001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북한인권위원회는 의회 청문회와 국제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보고서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북한에서 화가로 활동하다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화가 화선 씨가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북한 체제와 탈북 과정 등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술의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온 탈북 화가 화선 씨. 한국에 온 지 18년 만에 첫 개인전을 얼마 전 열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려온 그림 17점을 서울 인사동 한 전시관에서 열었는데요. 주로 폐쇄된 북한 사회와 또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그다음에 탈북민들이 애환,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서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정치적 의도는 뭐 그게 없고요. 그냥 탈북하는 과정, 탈북할 때 당시 그 위험하고 이제 아슬아슬했던 현장들을 이제 스케치해서 그림으로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화가 화선 씨는 탈북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북한 체제를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탈북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표현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림에 보면은 좀 어두운 색이 많이 깔려 있고요. 가족 탈출도 있고 철조망을 넘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예, 그림 작품도 있고요. 탈북이라는 제목은 이제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출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뭐 어쨌든 제목은 탈북, 탈출, DMZ앨범 탈북, 또 국경 탈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통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관람객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싶은 것은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본인의 일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고 한반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좀 마련해주고 싶어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의 모든 한 민족이 한 마당처럼 어울리고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는 작품 독재의 땅을 설명하며 경제난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굶주림으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 또 어둠 속을 헤매이면서도 영원한 1인 독재를 꿈꾸는 나라, 지금도 그들은 한반도와 세계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라는 작품에서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선 씨는 또 자신의 작품 DMZ의 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DMZ의 봄은 지금 여기 보면은 늙은 고목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철조망이 이제 가로질러 있고요. 밑에는 이제 꽃이 만발한 꽃이 이제 있고요. 철조망에는 참새 두 마리, 우리 자기 뒤뜰인 양 아주 평화롭게 재잘되면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철조망이 없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DMZ의 봄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늘은 남과 북이 하나인데 왜 땅은 이렇게 들러 갈라져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픔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합의되는,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DMZ의 봄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북한에서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중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북한에서 이미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고등학교 때 전시회를 북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그 명절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절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시회를 계속 참가했고요. 이제 청년이 돼서도 이제 도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청년 국가미술 전시회도 참가했고요.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바로 그림을 그리며 화가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경사와 보석 감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는데요. 이렇게 첫 전시회를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녹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해놓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호응하니까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긍정적으로 호응한다라는 거는 그래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빨리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북이나 남이나 같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 화가는 약 5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 한국에서 화가로서 첫 전시회를 연 화선 씨는 앞으로도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이 현재 종합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9개의 메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나흘째를 맞은 21일 북한이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9개의 메달로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메달은 모두 역도와 수영, 다이빙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국향 선수와 김은양 선수는 21일 타이완 타이베이 대학에서 열린 여자 다이빙 10m 플랫홈 싱크로 경기에서 총점 303.54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최은경 선수는 20일 열린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 경기에서 은메달, 현일명 선수와 리현주 선수는 같은 날 열린 남자 다이빙 10m 플랫홈 경기에서 은메달 하나씩을 따냈습니다. 역도에서는 북한의 역도 영웅 엄윤철 선수가 20일 열린 남자 역도 56kg급 경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신범철 선수도 이날 남자 역도 62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고 김명혁 선수는 21일 열린 남자 69kg급 경기에서 은메달 하나를 보탰습니다. 여자 역도에서는 리성금 선수와 리수연 선수가 20일 열린 48kg급 경기와 53kg급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춘심 선수가 21일 열린 58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난 19일 타이베이에서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4개국에서 7,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27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때로 금메달 1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9개 메달로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처음 참가한 것은 지난 1983년 열린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로 당시 선수 없이 대표 3명만 참가했고 이어 일본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열린 대회에 연속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서독 대회에는 불참했고 특히 미국에서 열린 1993년 대회부터 1999년에 열린 스페인 대회 때까지 4개 대회 연속해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 만인 지난 2001년 중국 베이징 대회 이후 다시 2년마다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2003년 한국 대구 대회 때는 종합 9위에 올랐지만 2015년 광주에서 열린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평안남도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해주와 신계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30도, 개성 아침 기온 23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평강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1도,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6도, 청주엔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공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21일 미국 여러 개 주에서 관측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0시 15분경 미 서북부 태평양 연안의 오리건주부터 시작된 개기일식은 오후 2시 48분경 동남부 대서양 연안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르기까지 1시간 33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가장 긴 시간 개기일식이 목격된 곳은 일리노이주 카본데이루로 총 2분 44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9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약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비용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미 비밀 경호국장이 밝혔습니다. 랜돌프 앨리스 비밀 경호국 국장은 USA Today 신문과 인터뷰에서 1,000명이 넘는 경호 요원들의 연봉과 시간 외 수당 금액이 연방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이미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앨리스 국장은 요원 1명당 16만 달러인 연간 보수 상한선을 18만 7천 달러로 높여줄 것을 미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약 130명의 경호요원들은 수백 시간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비용이 늘어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규모가 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이 잦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비밀 경호국은 현재 백악관 내에서 42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중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내 보호 대상은 31명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훈련으로,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해군 구축함의 충돌 사고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군 당국이 구축함 등의 해상 작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에서 일어난 관련 사고들을 조사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슨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맥케인함은 싱가포르 동쪽 물라카 해협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유조선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명의 수병이 실종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현재 미 해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미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피츠 제럴드가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7명이 숨졌습니다.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이 외교관 감축 결정에 따라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9월 1일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다시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이외 지역의 미 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존에 예약된 모든 비이민 비자 면담도 취소된다고 성명은 확인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정부의 미 외교관 감축 조치에 따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자 자국 내 미국 외교관과 직원 1,200명 가운데 755명을 감축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테러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21일 바르셀로나 인근 교외 지역에서 22세 용의자 유네스 아부야쿱에 대한 체포작전에 나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아부야쿱은 폭발물로 보이는 벨트를 착용 중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아부야쿱이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된 직후 도주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과 대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